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해서 중국과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조속한 시일 안에 이에 관한 다양한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4일 중국 방문을 마치고 서울로 귀국하는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방중 성과를 설명하면서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앞서 중국에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항일 전승 70주년 기념 열병식도 참관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시 주석과 여러 가지 현안을 심도 있게 협의했지만 그 중에서도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지켜나가기 위한 협력 방안을 가장 중점적으로 다뤘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 주석과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 합의한 것과 관련해서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해서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의했고 시 주석이 동의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오는 22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조모인 김정숙 사망 66주기를 앞두고 기념도서관을 새롭게 단장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5일 양강도 회산시 령봉산에 있는 김정숙 사범대학에 도서관이 새로 꾸려졌다고 전했습니다. 노동신문은 또 자체적으로 만든 도서관 컴퓨터망이 교육과학사업과 학과학습의 효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정숙 기념도서관에는 전자열람실과 다매체 개발실을 비롯해서 27개의 방이 들어서 있습니다. 오스트리아와 독일 정부가 헝가리로부터 버스나 도보 또는 기차로 오고 있는 난민들의 입국을 허용키로 결정했습니다. 베르너 파이먼 오스트리아 총리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논의한 후에 오스트리아와 독일이 난민들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헝가리와 접경에서 진행되고 있는 비상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헝가리 당국은 그러나 더 이상 오스트리아 국경까지 버스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온 난민 수천 명은 독일 등 서유럽으로 가는 기차에 타기 위해서 부다페스트역에 모였지만 헝가리 정부의 통제로 탈 수 없게 되자 걸어서 오스트리아와 독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헝가리 정부는 이들이 오스트리아 국경까지 갈 수 있도록 버스를 지원했지만 이는 단발성 조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편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난민을 가득 실은 열차가 5일 독일에 도착했습니다. 이들 수천 명의 난민들은 5일 헝가리에서 오스트리아 국경까지 버스로 도착한 지 몇 시간 만에 다시 열차를 타고 독일에 입국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유례 없는 난민 유입을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페드리카 모게리니 유럽연합 외교문제대표는 유럽연합 국가들이 일치 단결해서 이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뷰의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시리아 남부에서 이슬람교 소수종파인 드루주파 성직자가 피살된 데 항의하는 반정부 시위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저명한 반정부주의자인 드루주파의 성직자 쉐이크 와히드 발로스는 4일 남부 스웨이다주에서 자동차 연쇄폭탄 공격으로 사망했습니다. 쉐이크 와히드 발로스의 지지자들은 정부가 이 폭탄 테러를 저질렀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성난 주민들은 발로스의 피살 소식을 듣고 스웨이다에 있는 보안소 두 곳을 공격했습니다. 시리아 인권관측소의 라미 압델 라흐만 소장은 정부군 6명이 드루주파 민병대의 총격을 받고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연합 전투기들이 5일 예멘 내 시아파 후티족 반군을 표적으로 대규모 폭격을 감행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하고 있는 아랍에미리트 연합의 이번 공격은 하루 전에 예멘 반군의 미사일 공격으로 아랍에미리트 소속군인 적어도 55명이 사망한 데 따른 것입니다. 예멘 수도 사나 시내 병원 관계자들은 아랍에미리트 연합군의 공격으로 민간인 적어도 24명이 사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4일 아랍에미리트 연합과 예멘 정부군이 주둔하고 있는 마리부 지역에 후티 반군의 미사일 공격으로 사우디 군인 10명이 사망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처음으로 휴전협정이 지켜지고 있다고 페트로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포로셴코 대통령은 자국 텔레비전에 출연해서 처음으로 지난 일주일 동안 동부에서 교전으로 인한 우크라이나군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뷰이 세계뉴스 박영사였습니다.
잠시 후 뉴스 듣기 세상 보기와 역사 속 오늘이 방송됩니다.
지난 한 주간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뉴스 듣기 세상 보기 이은경입니다. 중국 베이징의 텐안먼 광장에서 중국 역대 최대 규모의 군사 퍼레이드가 펼쳐졌습니다. 항일 전쟁과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전 70주년 전승절 기념 행사의 하나로 열린 이번 열병식을 한국 대통령으론 처음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참관했습니다. 뉴스 듣기 세상 보기 한반도 전망대 시간에 이 소식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존 케리 국무장관이 이란 핵 합의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1994년 북한과의 제네바 협상에서 교훈을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보다 훨씬 포괄적이고 세밀한 합의를 이란과 이뤄냈다고 강조했습니다. 남북한이 8.25 고위급 접촉 합의 내용 해석에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 국방위원회는 최근 지뢰 도발에 대한 자신들의 유감 표명은 사과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합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럽 난민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유럽연합이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미 의회 상원에서 이란 핵 합의를 지지하는 의원들이 늘면서 의회 통과가 확실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에서 친서방 정부 집권 이후 최악의 폭력 시위가 벌어져 3명이 숨지고 140여 명이 다쳤습니다. 지난 한 주간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뉴스 듣기 세상 보기. 먼저 한 주 동안 있었던 한반도 관련 소식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뷰의 서울지구 박병윤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중국의 항일 반파시스트 승리 70주년 기념 행사, 전승절 행사에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참석했습니다. 박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6번째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한반도 전망대 오늘 순서는 한중 정상회담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먼저 북한 핵 문제에 대한 한국과 중국 정상의 회담 내용부터 정리를 해주시죠.
네. 박근혜 한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중국의 전승절 기념식에 하루 앞선 지난 2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했습니다. 한중 정상은 회담에서 북한의 핵무기 파기를 공약한 지난 2005년 9.19 공동성명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관련 결의들이 충실히 이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한반도를 비핵화한다는 목표를 확고히 견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한국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양 정상은 이 같은 인식을 토대로 의미 있는 6자회담이 조속히 재개돼야 한다는데도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여기에는 북한이 앞으로 미사일 발사 또는 핵실험 등의 추가 도발을 해서는 안 되며 북한의 비핵화를 담보할 수 있도록 6자회담을 실질적으로 진전시켜 나가겠다는 양국 정상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달 말 남북한은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과 포격 사건으로 군사적 긴장이 한때 최고조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문제도 한중 정상회담에서 거론이 됐을 텐데 어떤 의견이 오갔나요?
네. 박 대통령과 시 주석은 최근 한반도에서 조성됐던 긴장 상태가 남북 간 협의를 통해 완화된 것으로 평가하고 이번 합의가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행돼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가속화되기를 희망했다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두 정상은 한국과 중국 두 나라가 전략적 협력 동반자로서 한반도 정세 발전을 포함해 한반도 지역과 국제 문제에 대해 의사소통과 협의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이번에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는데 중국 정부가 한국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고 건설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박 대통령과 시 주석은 또 한중일 3국 정상회담 개최에도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관련 내용도 함께 정리를 해주시죠.
네, 박 대통령과 시 주석은 한중일 3국 협력 방안에 대해서는 올해 10월 말이나 11월 초를 포함한 상호 편리한 시기에 한국에서 한중일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하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두 나라 정상은 3국 협력 체제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번영을 위한 중요한 협력의 틀로서 계속 유지 발전돼 나가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고 시 주석은 박 대통령에게 3국 정상회의 의장으로서 3국 협력의 정상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왔다며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 대해 미국 정부는 어떤 입장을 보였습니까?
네, 미 국무부는 현지 시간으로 지난 2일 한중 정상회담과 관련해 지역 내 국가들의 좋은 관계가 평화와 안정을 촉진한다고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캐티나 애덤스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영내 국가들의 좋은 관계가 해당 국가들과 미국의 이익에 모두 부합한다고 말했습니다. 애덤스 대변인은 이어 한중 정상이 6차 회담에 조속한 재개에 공감한 것과 관련해 미국은 영내 동반국과 우방국들과 함께 진정성 있고 신뢰할 수 있는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애덤스 대변인은 미국의 이 같은 노력이 2005년 9.19 공동성명을 이행하고 되돌릴 수 없는 조치들을 통해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한중 정상회담 소식 자세히 들여다봤는데요. 이어서 중국의 전승절 70주년 기념 열병식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 역대 최대 규모의 열병식이었죠?
그렇습니다. 현지 시간으로는 지난 3일 오전 10시 천안문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시진핑 중국 주석 내외와 주요 참석자들의 기념 촬영에 이어 56분의 예포가 이른발에 축포를 쏘면서 열병식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는 56개 민족으로 구성된 중국의 항일전쟁 승리 70주년을 기념한다는 뜻입니다. 중국 국가가 연주되고 국기인 오성홍기가 개양됐습니다. 계속해서 시 주석의 기념사에 이어 중국 역대 최대 규모의 열병식이 진행됐습니다. 70분간 계속된 열병식에는 12,000여 명의 병력과 500여 대의 무기와 장비, 200여 대의 군용기가 동원됐습니다. 군인들의 행진에 이어 탱크와 무인기, 전투기,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이 차례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열병식이 끝날 때는 평화를 상징하는 수천 마리의 비둘기와 7만 개의 풍선이 천안문 광장 하늘을 가득 메웠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기념사에서 어떤 말을 했습니까?
네, 이번 열병식은 중국의 군사력을 과시하는 자리였지만은 시 주석의 기념사는 평화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네.
시 주석은 전쟁이라는 역사의 비극은 평화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준다면서 중화민족은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며 중국은 계련히 평화 발전의 길을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중국이 어디까지 발전한다고 해도 영원히 패권주의를 추구하지 않으며 영토 확장도 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이 과거에 겪은 비참한 상황을 다른 민족에 강요하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중국의 이번 열병식에 대한 외부 반응은 어떻습니까?
서방 언론들은 중국이 이번 열병식을 통해 국내외에 군사력을 과시하면서 동시에 국제사회가 중국을 위협으로 느끼지 않아도 된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이번 열병식과 관련해 즉각 불편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시 주석이 전승절 기념사에서 양국 간의 화해를 언급하지 않은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이 과거의 불행한 역사에 과도하게 초점을 맞추지 말고 미래지향적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중국의 전승절 기념 열병식 개최에 어떤 입장을 보였습니까?
네, 미국 정부는 중국의 이번 열병식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일 2차 대전 종전 70주년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네.
오바마 대통령은 10만 명이 넘는 미군 장병들의 희생을 추모하면서 이들을 비롯한 모든 참전 미군들에게 결코 갚을 수 없는 감사의 빚을 지고 있다고 치하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미일 관계도 언급을 했습니다. 과거의 적에서 70년이 흐른 지금은 가장 가까운 동맹으로 발전한 미일 관계는 화해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이번 중국 열병식을 계기로 한중 관계와 북중 관계에 달라진 위상을 보여줬다. 뭐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떤 점에서 그런 건가요?
네, 이번 열병식에는 박근혜 한국 대통령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비롯한 각국 정상급 지도자들과 함께 천안문 성루에서 참관을 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이어 시 주석의 오른쪽 바로 두 번째 자리에 앉았습니다. 또 행사장에 입장할 때는 시 주석과 나란히 걸으면서 대화를 나눴고 내빈 전체 기념 촬영 때는 시 주석 부부의 바로 왼쪽에 섰습니다. 반면 북한 대표로 간 최룡해 노동당 리서는 열병식을 참관할 때 앞줄 오른쪽 맨 구석에 앉았고 기념 촬영 때는 두 번째 줄로 밀렸습니다. 외신들은 이런 자리 배치와 의전 안배가 한중관계 그리고 북중관계에 달라진 위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네, 최룡해 북한 노동당 비서의 중국 전승절 참석을 놓고 북한이 최룡해를 보낸 의미와 그 역할에 관심이 쏠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모종의 임무가 있을 것이다. 뭐 단순한 불만의 표출이다. 뭐 이런 의견들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네. 최룡해 북한 노동당 비서가 지난 3일 북한 대표단 단장 자격으로 전승절 행사 참석차 중국을 방문하면서 북한이 그를 중국에 보낸 의미와 그의 역할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북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최룡해 비서에게 중국과 소통할 수 있는 채널 복원 등 모종의 임무를 부여했을 것이라는 관측과 중국에 대한 단순한 불만 표출일 뿐이라는 분석이 엇갈렸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최룡해 북한 노동당 비서는 이번 중국 전승절 방문 동안 단체 접견과 환영 만찬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인사를 나눌 기회는 있었지만 별도의 개별 면담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 비서는 또 김정은 제1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중국을 방문한 것이 아니어서 김 제1위원장의 친서도 갖고 있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네, 중국의 항일 전쟁과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70주년을 기념하는 열병식 소식과 한중 정상회담 소식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미국의 소리 방송 뉴스 듣기 세상 보기 한반도 전망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이란 핵 합의 관련 소식입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이란 핵 협상과 관련해 북한과의 제네바 협상에서 얻은 교훈이 도움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발언이 나온 배경 뭡니까?
네, 이란과 유엔 안보리 이사국을 포함한 서방 6개국과의 핵 협상 타결 이후 일부 전문가들로부터 미국은 지난 1994년 북한과의 제네바 합의에서 교훈을 얻어야 했다는 비판이 있었는데요.
네.
이에 대해서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반박을 한 것입니다.
케리 장관의 설명 내용을 좀 정리를 해 주시죠.
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지난 2일 미국 동부 펜실베이니아주의 필라델피아 국립헌법센터에서 이란 핵 합의의 정당성을 강조하면서 이란 핵 합의와 20년 전 북핵 합의의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했습니다. 즉, 북한과의 합의서는 내쪽에 불과하고 플루토늄 문제만 다루고 있는 반면 이번 이란과는 159쪽에 걸쳐 핵무기 보유로 통하는 모든 경로에 적용될 수 있는 세부 합의를 도출했다는 것입니다. 케리 장관은 특히 이란 핵 합의가 북핵 합의와는 달리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추가 의정서상의 투명성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20년 전 북한과 협상할 당시에는 이 같은 규범이 존재하지도 않았다고 회고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따라서 이번 이란 핵 합의는 특히 북한과의 그런 경험을 토대로 만들어진 만큼 당시 합의로부터 교훈을 얻은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이란 핵 합의에 대한 미국 의회 승인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오바마 행정부의 계속된 설득 작업으로 미 의회에서 이란 핵협상 합의를 지지하는 의원이 늘어나면서 의회 승인이 유력해졌습니다. 지난 2일 민주당 소속 메릴랜드주 출신 바바라 미컬스키 의원과 펜실베니아주 출신 밥 케이시 의원 등이 잇따라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로써 미국 상원에서 이란 핵 합의안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의원 수가 34명으로 늘었습니다. 다수당인 공화당 주도로 상원에서 이란 핵 합의안을 반대하면 오바마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예정인데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을 가게 되면 거부권을 무효화시키려면 상원 의원 100명 가운데 3분의 2 이상의 반대가 있어야 되는데요. 이제 상원에서 34명의 의원이 핵 합의안을 지지하고 나섰기 때문에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효화시킬 수 없게 돼서 상원에서 최종 승인이 유력해진 것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란 핵협상 타결 직후부터 각종 인터뷰와 연설, TV 출연 등으로 여론 설득에 주력해왔습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도 앞서 말씀드린 필라델피아 연설에서 미 의회가 이란 핵 합의안에 대해 더 많은 지지를 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이번 합의안이 이란과의 상호 신뢰 차원의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핵사찰 능력에 근거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란 핵협상안에 대한 케리 미 국무장관의 주장, 미 상원에서 통과 가능성을 짚어봤습니다. 이번에는 8.25 고위급 접촉 합의에 대한 남북한의 설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신중한 입장을 지켜오던 한국 측이 북한의 비난에 대해서 맞대응을 하고 나섰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8.25 남북 고위급 접촉 합의 이후 북한이 비무장지대 지뢰대발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취지의 언급을 잇따라 내놓아도 꼼짝하지도 않고 합의 사항의 이행만 강조하던 한국 정부가 북측이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무엄하다는 표현까지 쓰면서 비방하고 나서자 대응에 나섰습니다. 한국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은 지난 4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는 북한이 한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 중 발언 내용을 비방하고 이번 남북 고위당국자 접촉 합의에 이행 여부까지 위협하고 있는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대변인은 북한은 이런 행태를 중지하고 남북한이 합의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해 남북관계 발전에 전기를 마련하는 데 협력해 나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이 같은 반응을 보인 이유는 뭡니까?
네,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은 지난 3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남조선 집권자가 해외에서 북한을 모욕하는 무엄하고 초보적인 정치적 지각도 없는 괴변을 늘어놓았다고 비난했습니다. 조평통 대변인은 박 대통령이 한중정상회담에서 북의 비무장지대 도발 사태라든지 언제라도 긴장이 고조될 수 있다든지 하면서 최근 조성된 사태에 진상을 왜곡했을 뿐 아니라 그 누구의 건설적인 역할까지 운운했다며 이때 그 누구는 중국을 가리키는 표현인데요.
네.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한동안 한국 정부는 뭐 좀 자극적이다 싶은 북한의 발언에 대해서도 자제 분위기를 유지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한국 정부는 북측의 비무장지대 지뢰 도발에 대한 유감 표명과 남측의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을 골자로 한 8.25 합의 이후 북측이 재차 지뢰 도발을 부인하는 취지의 발언을 해도 인내심을 발휘해왔습니다.
네.
고위급 접촉 북측 수석대표인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이 지난달 25일 조선중앙TV에 직접 등장해 DMZ 지뢰 도발에 대해 근거 없는 사건이라고 언급했을 때 한국통일부는 구구절절히 얘기하지는 않겠다며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또 지난 2일 북한 최고 권력기구인 국방위원회가 정책국 대변인 담화를 통해 유감 표명은 사실상 문병을 한 셈이라며 사과 표현이 아니라고 주장을 했을 때도 한국통일부는 고위급 접촉 공동보도문에 지뢰 도발에 대한 유감 표명과 관련된 항목이 들어갔다는 것이 정답이라면서 정면 충돌을 회피한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남북 고위급 접촉의 합의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네, 남북한이 8.25 합의서에 잉크도 마르지 않은 시점에서 설전을 재개한 것은 여전히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고 이번 고위급 접촉 공동보도문 자체도 취약한 합의라는 점을 대변한다고 북한 문제 전문가들은 진단했습니다. 상대방을 자극하는 말 한마디에도 합의가 흔들릴 수 있을 정도로 불안한 상황이라는 것인데요.
네.
다만 북측이 과거처럼 박 대통령에 대해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을 하지는 않았고 남조선 집권자라고 표현한 것은 남북관계 개선에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또한 북측도 이산가족 상봉 등 8.25 합의사항의 준수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남북관계가 당장 과거의 험악한 분위기로 되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네, 남북한이 남북 고위급 접촉 합의를 놓고 설전을 벌이고 있지만 남북관계가 당장 과거의 험악한 분위기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까지 들었습니다. 한 주 동안 있었던 한반도 관련 주요 뉴스를 살펴본 한반도 전망대 서울지국 박병현 기자였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지난 한 주간 뉴스의 중심에선 인물을 살펴보는 화제의 인물 이어가겠습니다. 조화문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사랑해 지금 떠나도 함께 듣겠습니다.
아쉬워하지만 헤어진다고 생각하지만
today as I go down to Washington, commuting from Baltimore, looking at the Capitol, I ask myself, good morning, how can I help you? So service for me.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미국 의회 상원의 최장수 여성 의원인 바바라 미콜스키 의원입니다. 올해 79살로 30년 가까이 상원 의원을 지낸 미콜스키 의원은 이번 주 미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 언론에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미콜스키 의원이 상원 의원 중 34번째로 이란 핵협상 합의안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히면서 이 합의안의 의회 통과가 유력해졌기 때문입니다. 만약 상원에서 표결로 합의안에 반대하더라도 의원 34명의 지지가 있기 때문에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효화시킬 수는 없게 됐습니다. 미콜스키 의원은 1932년 메릴랜드 볼티모어의 폴란드계 이민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식료품점을 운영하는 중산층 가정의 셋 딸 중 맏이었습니다. 미콜스키 의원은 메릴랜드에서 일생의 대부분을 보낸 것으로도 유명한데 대학까지 모든 교육을 메릴랜드에서 마치고 정치 경력도 메릴랜드에서 시작했습니다. 미콜스키 의원은 대학을 졸업한 뒤 가톨릭 기관의 사회복지사로 취직했는데 주로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과 소수계 주민들을 돕는 일을 하다가 사회운동에 뛰어들게 됐습니다. 작은 키의 여성임에도 저돌적인 추진력으로 많은 성과를 내며 주목받은 미콜스키 의원은 1971년 30대 중반의 나이에 처음 출마한 볼티미어 시의원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정치인이 됐습니다. 미콜스키 의원은 1977년 연방 하원에 입성해서 4선을 지냈고 1987년에는 상원에도 진출했습니다. 미콜스키 의원은 이후 6년 임기의 상원의원 선거에서 5선에 성공했는데 올해까지 총 28년이 넘게 상원 의원직을 유지하면서 최장수 여성 상원의원의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미콜스키 의원은 올해 초 다음번 선거에는 도전하지 않겠다면서 내년을 끝으로 은퇴 의사를 밝혔는데 특히 그동안 여성은 물론이고 미국 사회의 소수계를 위한 노력에 앞장서 왔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미콜스키 의원은 이번 주 이란 핵협상 합의안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히면서 또 한 번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미콜스키 의원은 어떤 합의도 완벽하진 않지만 이번 합의는 이란의 핵무장을 막기 위한 최선의 방안이라는 데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주 화제 인물, 미국 상원의 최장수 여성 의원인 바바라 미콜스키 의원이었습니다.
뉴스가 쉬워집니다. 뉴스가 재밌어집니다. 좀 더 가까워진 세상, 뉴스 듣기, 세상 보기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미국의 소리 방송 뉴스 듣기 세상 보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지난 한 주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소식을 살펴보는 오늘의 세계 시간입니다. 김근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유럽 난민 사태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폭력과 빈곤을 피해서 유럽으로 향하는 난민들이 급증하고 있고요. 또 열악한 난민선에 몸을 싣고 지중해를 건너면서 안타까운 인명피해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난 4일 유엔 난민기구의 안토니오 구테레스 최고대표가 성명을 내고요. 유럽 국가들이 난민 사태 해결을 위해서 힘을 모아야 하고 구체적으로 20만 명 규모의 난민을 수용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들어 이미 수천 명의 난민이 목숨을 잃었죠.
그렇습니다. 국제이주기구가 이번 주에 발표한 바에 따르면요. 올해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지중해를 건너 유럽에 도착한 난민 수가 이미 35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망한 난민도 2,600명에 이르는데요. 너무나 큰 인명피해죠.
네.
난민들은 주로 이제 불법 밀입국 업자들을 통해서 유럽으로 가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위험한 상황에 노출됩니다. 대부분 지중해를 건너다 배가 전복되는 등의 사고로 숨진 거고요.
네.
지난주에는 오스트리아의 한 도로에 버려진 냉동차 안에서 이동 중이던 난민 70여 명이 질식사한 채 발견되는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죠.
네, 정말 더 이상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이 대응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하지만 그동안 유럽 국가들이 이 난민 수용 문제에 대해서 분열된 모습을 보여왔죠.
그렇습니다. 난민 문제에 대한 각국의 입장이 크게 달라서 지금까지는 난민 사태를 거의 방관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앞서 말씀드린 이 구테레스 유엔 난민 최고 대표는요. 성명에서 유럽연합 차원에서 모든 회원국들이 강제적으로라도 참여하도록 하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긴급하다는 건데요.
네네.
구테레스 대표는 현재 난민 사태가 매우 심각한 만큼 대규모 이주 프로그램을 신속하게 가동을 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20만 명의 난민을 분산 수용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구테레스 대표는 현재 유럽이 난민 사태의 결정적인 순간을 맞고 있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앞서 비슷한 방안을 제안하지 않았나요?
그렇습니다. 독일은 유럽에서 난민을 가장 많이 수용하는 나라고요.
네.
난민 사태 해결을 위한 노력에도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있는데 메르켈 총리가 이번 주 초에 유럽연합의 각 회원국들이 경제력 또 나라의 크기 등에 따라서 난민을 분산 수용할 것을 제안했고요. 또 구체적으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네.
주로 이제 이탈리아와 그리스가 난민들이 처음 도착하는 장소 아닙니까?
네.
그래서 유럽연합 차원에서 이렇게 난민 유입이 많은 곳에 이들의 수속을 담당할 사무소를 설치를 하고요. 난민들이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는 나라의 목록을 만들어서 원하는 곳에 정착하도록 돕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또 이 메르켈 총리는 지난 3일에는요. 이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과 통화하고 이 문제를 논의했는데 두 나라는 유럽연합이 회원국의 구속력 있는 난민 수용 쿼터 얼마나 수용할지 그 숫자를 정하는 것이죠.
네.
이렇게 숫자를 정하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는데 이 두 나라가 이제 사실 독일도 물론이고 프랑스도 유럽에서 가장 많이 난민을 받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적극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거고요. 이런 가운데
네.
UN에서도 유럽연합 차원의 그런 노력을 당부한 것이죠.
그렇지만 다른 유럽 국가들의 동의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다행인 것은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도 난민 문제의 심각성이 점점 더 인식이 되면서
네.
해결을 위한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마틴 슐츠 유럽의회 의장은 유럽의 인구가 5억 명이 넘는데 난민들이 소수의 나라에 집중되지 않는다면 충분히 다수의 난민을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메르켈 총리가 제시했던 이 분산 수용안을 지지하는 내용이죠.
네.
또 장클로드 융커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 다음 주에 대규모 난민 분산 수용안을 구체적으로 제안할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그동안 난민 수용에 부정적이었던 영국도 이번 주 난민 추가 수용 입장을 밝혔는데 데이빗 캐머런 총리는 얼마 전 이 터키 해변에서 익사한 채 발견된 시리아 소년의 사진을 언급을 하면서
네.
큰 슬픔을 느꼈고 또 영국은 이 앞서 약속한 5천 명 외에 수천 명의 난민을 더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하지만 수십만 명의 난민을 수용하고 있는 이 독일에 비하면 적은 숫자죠.
이 데이빗 캐머런 총리가 언급한 그 사진 정말 저도 봤지만 전 세계에 충격을 줬죠.
그렇습니다. 이 아일란 쿠르디라는 3살 배기 소년이었는데 시리아 출신으로 가족과 함께 내전을 피해서 터키로 탈출을 했고 다시 유럽으로 가기 위해서 그리스로 가는 배에 몸을 실었다가 익사한 채 터키 해변에서 발견됐습니다. 인형처럼 작은 몸집의 꼬마가 해변에 얼굴을 묻은 채 엎드려서 숨져있는 모습은 너무나 슬프고 안타까운 광경이었는데요.
네.
터키 사진 기자가 이 사진을 찍었고 사진은 순식간에 각국 언론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전 세계에 퍼졌습니다.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이 사진을 보고 슬퍼했고요. 난민 문제의 심각성을 정말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사진이었습니다.
정말 사진 한 장의 위력이 대단한데 이 많은 난민들이 이런 죽음을 무릅쓰고 유럽으로 향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아일랜드도 시리아 출신인데 시리아처럼
네.
폭력 사태가 있는 곳은 이 난민들이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생사를
네.
걸고 생사가 달린 문제인 거죠. 유럽에
네.
가는 것은. 이 아일란의 가족도 쿠르드족 출신으로 시리아 코바니에 살았었는데 내전을 피해서 시리아 수도인 다마스쿠스로 갔다가 다시 터키로 탈출한 상황이었습니다. 아일란은 사고가 난 날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5살 난 형과 함께 작은 배에 탔는데 배에는 모두 12명의 난민이었습니다. 터키에서 그리스 코스섬 해안까지는 얼마 되지 않는 거리이기 때문에 이런
네.
작은 배에 이제 난민들을 태운 것이죠. 그런데
네.
배가 출발한 직후에 파도가 높자 선장은 너무나 무책임하게도 배를 버리고 혼자 달아났고요.
예.
어쩔 수 없이 아일란의 아버지가 배의 키를 잡았다고 하는데 결국은 배가 뒤집어졌고요. 배에 있던 구명조끼 등은 다 작동하지 않는 엉터리 같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결국 네. 이 가족과 다른 난민들은 배에 매달려서 구조를 기다렸는데 이 아일란의 어머니 그리고 어린 형제는 익사한 채 발견됐고 아버지만 목숨을 건졌습니다. 아버지도 이 가족을 잃고 깊은 슬픔에 빠졌는데
네.
자신은 더 이상 유럽으로 갈 마음이 없다. 고향인 시리아 쿠바니로 돌아가서 가족들을 묻은 뒤에 무덤 곁에 죽을 때까지 앉아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서 주변을 더욱 슬프게 만들었죠.
네, 이 헝가리의 기차역에서도 그 난민 수천 명의 발이 묶였죠.
그렇습니다. 지난주 이제 계속 세계 언론들이 다룬 소식이었는데요. 이런 일이 벌어진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이 헝가리에도 많은 난민들이 유입이 됩니다. 난민들은 앞서 말씀드린 그리스 등을 거쳐서 헝가리, 네. 오스트리아 등을 거쳐서 결국은 이제 부유한 서유럽 국가, 독일 같은 나라로 가려고 하는데
네.
이 헝가리가 난민들을 원래는 통제를 했는데
네.
비자가 없이도 서유럽으로 가는 기차에 탈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
네.
자국에 너무 많은 난민들이 몰리기 때문에 이런 발표를 한 거죠.
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헝가리 수도 부다페스트의 기차역에는 많은 난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기차를 타기 위해서.
네.
첫날에는 2천 명 넘는 난민이 기차를 타고 출발을 할 수 있었는데 하지만 이 헝가리 정부가 이렇게 그냥 아무 통제 없이 난민을 서유럽으로 보내는 건
네.
이 난민 문제를 주변국에 떠넘기는 것이다 이런 비난이 이제 하루 만에 난민들의 기차 탑승을 막았고요. 이 난민들이 이 기차에서 내리기를 거부하고 경찰과 대치하면서 수천 명의 발이 묶였었죠.
네. 유럽 난민 사태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네, 이번엔 이란 핵 합의 관련 소식입니다. 미 의회에서 이란 합의안을 지지하는 의원이 늘면서 이 의회 통과가 확실해졌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 2일 미국 의회 상원의 민주당 소속 바바라 미콜스키 의원이 미국의 상원 의원으로는 34번째로 이란 핵 합의안에 대한 공개적인 지지를 밝혔는데요. 이 34, 34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국
네.
상원의 의원 수가 모두 100명인데요.
네.
사실 현재 공화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핵 합의안을 반대하자면 이제 반대할 수가 있죠.
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거부권을 사용할 것이 확실합니다. 그렇다면은 의회가 대통령을 다시 이 대통령이 거부한 것을 다시 무효화시킬 수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선 전체 의원의 3분의 2가 동의해야 합니다. 100명 중에 67명은 동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콜스키 의원의 지지로 상원에서 34명이 핵 합의안을 지지하게 됐기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사용할 경우 이를 무효화시킬 수 없게 된 거죠. 따라서 핵 합의안에 설사 상원에서
네.
반대를 하더라도
예.
결국은 의회 통과가 확실시 된 겁니다.
이 핵 합의를 지지한 건 뭐 대부분 민주당 상원 의원이겠죠?
그렇습니다. 미콜스키 의원이 지지할 때까지 이 34명 중에 민주당 소속이 32명이었고 무소속 의원이 2명이었고요. 민주당 상원 의원 중에도 2명은 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기도 했죠.
이 하원은 어떻습니까?
하원에서도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효화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전체 의석의 3분의 1을 넘는 146명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사실 하원에서는 이 오바마 정부에서 추진하는 이란 핵 합의안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더 높습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 거부권을 무효화시키려면 하원만으로는 안 되고
네.
상원에서도 관련 조치가 취해져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원은 이제 통과가 거의 확실시되기 때문에 의회 통과에 문제가 이제 거의 없어진 거죠.
이번 주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도 이 이란 핵 문제에 관해 연설을 했죠.
그렇습니다. 케리 장관이 필라델피아에서 행한 연설에서 이란 핵 합의안에 대한 지지를 거듭 호소했는데요. 케리 장관은 의회가 이란 핵 합의안을 거부한다면 미국의 신뢰도 또 지도력에 큰 타격을 줄 것이다. 이런 핵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와 정치, 국방, 또 도덕성의 문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케리 장관은 이스라엘을 비롯해서 이란 핵 합의안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 중동 동맹국들에 대한 안보 지원도 거듭 약속을 했고요.
네.
또 이란의 위협에 대응해서 필요한 정치적, 군사적 지원은 이란 핵 합의와 별도로 계속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의회 표결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의회는 지난 5월에 채택한 핵협상 승인법에 따라서 오는 17일까지 핵합의 내용을 검토하고 표결을 실시해야 되는데 빠르면 다음 주에 표결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앞서 이 말씀드린 대로 오바마 정부는 이 거부권을 사용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네. 의회에서 더 많은 지지를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미 하원 공화당 지도부는 여전히 이란 핵합의안을 부결시킨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미 의회 상원에서 이란 핵 합의안을 지지하는 의원들이 늘면서 의회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다는 소식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네, 이번 주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에서 친서방 정부 집권 이후 최악의 폭력 시위가 벌어져서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소식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에서 폭력 시위로 인한 사망자가 3명이나 나왔는데요. 3명 모두 이 시위대가 아니고요.
네.
극우파 시위대의 의회 진입을 저지하기 위해서 출동한 방위군 소속 군인들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내무부는 지난 31일 시위 현장에서 시위대가 군인들을 향해서 수류탄을 던졌고요. 이게 터지면서 한 명이 숨졌고
네.
또 현장에서 중상을 입은 군인 두 명이 이어서 사당에 사망했다고 밝혔는데 이 폭력 시위로 다친 140명도 병원에서 치료 중인데 대부분 군인들이라는 게 우크라이나 내무부의 발표였습니다.
이 우크라이나는 동부의 내전 사태를 겪고 있는데 이번 시위는 왜 벌어진 건가요?
시위를 주도한 건요.
네.
동부 분리주의자들을 지지하는 세력이 아니라 오히려 동부에 더 많은 자치권을 부여하는데 반대하는 극우 세력입니다.
네.
지난 2월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독일과 프랑스의 중재로 평화협정을 체결했죠.
네.
그러면서 이제 분리주의 세력이 장악한 동부 지역을 계속 우크라이나에 남겨두는 대신에 더 많은 자치권을 부여하기로 했는데 이 우크라이나 의회에서 이를 위한 개헌안 처리를 강행하면서 시위가 벌어진 겁니다. 극우 민족주의 세력은 우크라이나의 자주권을 흔드는 것이라면서 반대하고 있고요. 하지만 의회에서 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개헌안 심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지자 격렬한 시위가 벌어졌고 폭력 사태로 번져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많은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의회 주변에서 벌어진 시위에 수류탄까지 등장했다니 정말 좀 심각한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 내무부는 시위 진압을 위해서 출동했던 군인 중에는 총상을 입은 사람도 있어서 수류탄뿐만 아니라 총기까지 발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는데요.
네.
내무부는 폭력 시위를 벌인 100여 명은 대부분 극우 민족주의 정당인 스보보다 소속이었다고 밝혔고요. 또 이 중에 수십 명을 체포해서 조사를 했는데 이 조사받은 사람 중에는 이 수류탄을 던진 그 인물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정부의 통제가 느슨한 동부 분리주의 지역에서 반군에 대응한 민병대원으로 활동했던 인물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번 시위에 대해서 어떤 입장입니까?
페트로 포로셴코 대통령이 군인들이 입원해 있는 병원을 직접 방문했고요. 폭력 사태의 책임자를 반드시 찾아내서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이 개헌안을 동부 분리주의 세력은 환영을 하고 있다는 건가요?
사실 그것도 아닙니다. 이 우크라이나 정부가 내놓은 개혁안을 말씀드린 대로 극우 세력은 극우 세력대로 또 분리주의자는 분리주의자들대로 모두 다 사실은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극우 세력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개헌안이 우크라이나의 자치권을 흔드는 것이고 또 궁극적으로 동부 분리주의 지역의 이탈을 가져올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분리주의 세력은 분리주의 세력대로 개헌안에서 약속한 자치권은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인데요. 따라서
네.
앞으로 여전히 갈등의 소지가 남아있고요. 포로셴코 대통령은 개헌안이 동부 분리주의 지역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 지역에 폭넓은 자치권을 부여하면서도 우크라이나를 계속 하나로 묶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이미 이 개헌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부터 이렇게 잡음이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개헌안 표결을 실시한 건 아니죠?
아직 의회 심의 과정에 있고요. 표결을 실시하진 않았는데 개헌안에 지지하는 의원이 많긴 하지만 아직 개헌에 필요한 충분한 의원수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 우크라이나 동부의 내전 상황은 현재 어떻습니까?
우크라이나 반군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 2월 휴전에 합의했지만 이후에도 크고 작은 충돌이 끊이지 않았었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달 말에 양측의 포격으로 사상자가 여럿 발생하면서 긴장이 고조됐는데 양측은 본격적인 교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난 1일기에서 모든 공격을 중단하기로 약속했고요. 아직까지 충돌이 있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에서 친서방 정부 집권 이후 최악의 폭력 시위가 벌어져서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소식까지 지난 한 주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난 뉴스 김근상 기자와 함께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제 뉴스 듣기 세상 보기도 문을 닫을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 주 시간에 다시 만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오늘 끝곡으로 박미경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화요일에 비가 내리면 보내드립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은경이었습니다.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620년 9월 6일 오늘. 35명의 청교도인을 포함한 102명을 태운 메이플라워호가 영국 플리머스 항을 떠났습니다. 이들은 당시 영국 제임스 1세의 전제정치와 청교도인들에 대한 박해를 피해 신대륙으로 떠난 것이었습니다. 이 청교도인들은 9주 동안의 항해를 거쳐 11월 21일 북아메리카 동부의 케이프 코드에 정착했고 그곳을 플리머스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신대륙에서 이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혹독한 자연이었습니다. 이들은 매서운 추위와 식량 부족으로 인해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듬해 인디언 원주민들의 도움으로 청교도인들은 농사도 지으며 삶을 꾸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또한 추수가 끝나자 인디언들과 함께 잔치를 벌였는데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됩니다. 필그림 파더스, 순례의 신조로 불리는 이 청교도인들은 현재의 미국을 있게 한 선조들이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1978년 9월 6일 오늘 미국 워싱턴 근교 대통령 휴양지 캠프 데이비드 별장에서 이집트와 이스라엘 간의 평화 교섭을 위한 캠프 데이비드 회담이 시작됩니다. 네 차례에 걸친 이집트와 이스라엘 간의 전쟁을 끝내기 위한 이스라엘과 이집트 간의 평화 교섭은 오랫동안 교착 상태에 빠져 있었고 이에 미국이 중재에 나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카터 미국 대통령의 주재로 아누아르 알 사다트 이집트 대통령과 메나힘 베긴 이스라엘 수상은 중동의 오랜 유혈 분쟁을 끝내기 위한 방안에 협의했습니다. 이날부터 같은 달 17일까지 13일 동안 의견을 교환한 정상들은 결국 이집트와 이스라엘의 평화 조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하고 이른바 캠프 데이비드 협정을 발표합니다. 미국의 카터 대통령은 이들 지도자의 용기와 결단을 극찬했습니다.
Two leaders who will loom large in the history of nations, President Anwar al-Sadat and Prime Minister Menachem Begin, have conducted this campaign.
이에 베긴과 사다트는 노벨 평화상을 공동 수상합니다. 드디어 4시 30분부터는 VOA 세계뉴스에 이어 사랑의 추억연가와 English with you, 경제가 보인다가 방송됩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